안녕하십니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더울 거라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제부터 정말 여름의 시작이고 더워서 잠자기가 힘든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더워서 잠 못 자면 어떡하죠? 네. 오늘 읽을 책은 한 뉴스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뉴스는 고리 1호기 원전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고리 1호기 원전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다만 흠으로 잡은 것은 정전이 났는데 그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천천히 처리한 그 직원들의 안전의식의 문제만 있을 뿐 고리 원자력 1호기의 어떤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민들의 그 반대 이야기는 조금만 나오고 그리고 왜 궁극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고리 원자력 1호기를 안전점검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정전돼서 그것 때문에 핵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은폐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도 언급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이 없는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올해 초에 있었던 밀양 송전탑 분신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이 송전탑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도권 즉 서울 쪽으로 그 송전탑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사실은 그런 언급은 뉴스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신문에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원자력 때문에 이렇게 송전탑을 만들고 그리고 원자력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책 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 책은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원자력의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고이데 히로아키라는 분입니다. 저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면요. 그 현재는 교토대학 원자료실험소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계측 원자력 안전 전공인데요. 그 이분이 재밌는 점은 처음에는 이제 원자력에 반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꿈꾸면서 1968년에 도우쿠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자력을 배우면서 이전보다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막 반대운동을 하고 반대 강의를 많이 하다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유명해지신 그런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대단한 점은 원자력을 공부하신 분들은 찬성을 해야지 이렇게 뭐 교수가 된다거나 높은 지위를 누리거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그 원자력의 그 위험성을 계속 이렇게 전파하시고 강의하신 분이라는 점도 대단한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고 돈, 명예 이런 거에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청취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피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기나 토양,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나 매스컴들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때마다 건강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양이 아닙니다. 당장 피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당장이라는 말은 급성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폭해서 죽어버리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일을 급성장애라고 말합니다. 정부나 매스컴은 바로 그런 증상이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급성장애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피폭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또는 50년이 지나고 나서 피폭이 원인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발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지연되어 발생하는, 즉 나중에 발생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피폭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 결합의 몇만 배, 몇십만 배나 되는 에너지 덩어리가 몸속으로 쳐들어와서 유전 정보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피폭량이 많으면 화상, 구토, 탈모, 심지어는 사망 등의 급성 장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DNA에 약간 상처가 난 정도라도 그 상처가 세포 분열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피폭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아무리 미세한 피폭이라도 DNA를 포함한 분자 결합을 방사선이 절단,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학문상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의 영향을 조사해온 국제적 연구 그룹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방사선의 영향을 검토하는 위원회 BEIR 전리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2005년 그들의 7차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한 생물학적, 생물물리학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피폭의 위험성은 저선량에 이르기까지 비례하여 존재하며 역치는 없다. 최소한의 피폭이라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선형 무역치 모델이라고 부른다. 역치라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소의 피폭량입니다. 즉, 이 정도 이하의 피폭이라면 안전합니다. 라는 수치지요. 낮은 수준의 피폭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생각은 이러한 역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EIR 보고의 결론과 같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반드시 무엇인가 영향이 있고 그 영향은 계속 남습니다. 아무리 적은 피폭량이라도 그것에 비례하는 영향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선형 무역치 LNT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LNT 모델이 나온 배경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올린 연구틀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은 1950년부터 피폭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알아내기 위한 수명조사 LSS를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근거리 피폭자 약 5만 명과 원거리 피폭자 약 4만 명, 그리고 비교 대조를 위해 원폭이 터졌을 때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에 없었던 사람, 비피폭 대조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피폭 영향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조사 결과, 연간 50mSv의 피폭량이라도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통계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람과 비가 오염을 확산한다. 중대한 건강 피해를 가져오는 방사능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로에서 방출된 죽음의 재, 방사능 물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기본적으로는 바람을 타고 흐를 뿐입니다. 바람의 방향만이 모두를 결정합니다. 이 점에서도 체르노빌 사고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죽음의 재는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쭉 오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풍향이 바뀌어 남풍이 불어서 죽음의 재는 북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풍이 불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끝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죽음의 재가 날아왔습니다. 제 직장인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소는 체르노빌에서 직선거리로 8,100km나 떨어져 있지만 일주일이 지난 5월 3일에 우리 직장의 공기 중에서도 체르노빌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 실험소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측정을 계속했더니 시간에 따라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낮아져 보름 후에는 약 100분의 1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일주일 후에는 100배 가까운 오염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즉, 한번 일본에 닿았던 방사성 물질이 이후에도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을 오염시키고 유럽과 소련 영토를 지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체르노빌 주변의 오염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원전에서 북동쪽으로 350에서 700km 떨어진 곳에서도 엄청난 오염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먼 곳이 오염된 이유는 방사성 물질이 흘러갔을 때에 거기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염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1제곱킬로미터당 1퀼리 이상, 일본의 법률에서 말하는 방사성 관리구역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된 곳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방사성 관리구역에 접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실과 CT 스캔 등의 촬영실일 것입니다.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관리구역 안에는 일반인 연간 피폭 한도인 1mSv와 달리 20mSv까지 피폭이 허용되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라는 특수한 사람만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업상 꼭 필요해서 들어가지만 거기서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서도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컨대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매우 넓은 지역이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면적은 모두 약 1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일본 전 국토의 40%에 상당하는 넓이입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가 피난시킨 것은 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 1제곱킬로미터당 15퀼리의 주민 40만 명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약 565만 명이 방사선 관리 구역을 능가하는 피폭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병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지역에서 생활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난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7단계 원자력 사고는 바로 이러한 대사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후쿠시마 1원전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에 위치하는 이타테무라에서는 체르노빌 사고로 강제 이주하게 된 지역을 훨씬 웃도는 오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 달이나 주민들을 방치했습니다.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 현 정부는 원자력 재해를 예상한 제대로 된 방제 계획 및 피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대응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준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염이 체르노빌을 넘어서는 이타테무라조차 바로 피난시키지 않았던 정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경우를 대비하여 피폭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풍속이 초속 4m인 경우 방사성 물질은 1시간에 14km 흘러갑니다. 보통 사람은 달려도 도저히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아마 교통망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올 방사성 물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우 어렵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풍향을 알아보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피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비를 맞으면 농민한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방사성 물질이 몸에 붙으면 위험하므로 비옷과 쓰개, 모자,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방사성 물질에 휩쓸려 버린 경우에도 그것을 호흡을 통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또는 물에 적신 수건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집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토대학 원자료 실험소의 동료였던 고 세오 다케시 씨는 자신의 저서 완전한 시뮬레이션 원전 사고의 공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창문을 닫고 틈을 막아서 집을 밀폐시킨다. 빌딩 등은 에어컨을 끈다. 재래식 가옥은 밀폐성이 좋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가능한 한 밀폐성이 좋은 집으로 피난한다. 2. 요오드젤을 조기에 복용한다. 이것은 정부가 배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3. 방사능 안개에 휘말리고 있는 동안과 그 후 잠시는 실내에서도 여러 장 겹친 물수건을 마스크로 해서 공기를 직접 들어 마시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한 집 안쪽, 즉 외부와 한 겹이라도 더 많이 벽으로 잡폐되어 있는 장소를 골라서 보이는 것이 좋다. 2층보다도 1층에, 1층보다도 지하실에 있으면 더 좋다. 창 가까이에 오래 있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용기에 물을 담가 두어 욕조를 씻어 물을 가득 채우고 모든 뚜껑을 꼭 덮는다. 이것은 당장의 마시는 물로 이용한다. 보존식품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한다. 5. 방사능 안개가 껴있는 동안에는 외출을 피한다. 가령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성인 40대 이상에게 용건을 맡긴다. 집에 들어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은 실외에 버린다. 6. 방사능 안개가 낀 이후에는 우물물은 물론 수돗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7.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 중을 부유하고 있는 방사능 미립자는 비나 눈에 달라붙기 쉬워서 빗방울과 눈에는 상공에서 땅바닥까지 넓은 범위의 방사능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이 쌓인 경우에는 녹을 때까지 방사능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비든 눈이든 내리지 않는 경우에 비해 땅의 오염이 몇십 배나 심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비에 젖지 말 것, 옷에 묻은 눈은 털 것, 웅덩이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식통을 개척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사고 발생을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전력회사는 사고를 가소평가해서 가능한 한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일각을 다투는 사태인데도 정보를 좀처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 도쿄전력 가스마타 스네히사 회장은 매스컴 은퇴자들을 데리고 중국 여행 중이었던 모양인데 정부나 전력회사와 짜고 이런 정보를 퍼뜨려오던 주요 언론들이 하는 추궁이란 필시 약하기 마련입니다. 엄격하게 추궁하는 기자들은 대체로 잡지나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들입니다. 우선 정부와 전력회사가 가능한 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스스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나 도쿄전력의 기자회견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의 데이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된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위험을 재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 바깥만이 아니라 제어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는 면진 중요동, 강력한 내진 설계가 된 긴급사태 발생 시에 거점이 되는 원전 내 건물에 있는 대책본부에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의 동영상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사고가 발생하려 할 때는 그곳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우리도 즉시 긴급사태 발생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자력 발전소 웹사이트를 감시하고 유스트림이나 니코니코 동화, 일본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 중계되는 보안원이나 도쿄전력의 기자회견, 믿을만한 전문가의 해설을 시청하는 등 독자적으로 소식통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계는 텔레비전에서 보도되지 않는 기자들과의 대화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간이 방사성 측정기를 준비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계속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전력회사 직원과 원전 직원, 특히 간부들의 가족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더라도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전 사고입니다. 만약에 온갖 계책이 바닥났다면 남아있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20회 피폭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 4월 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현 내 학교의 안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1시간당 공간 선량률 3.8 마이크로시퍼트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아이들이 평소대로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3.8 마이크로시퍼트는 어떠한 근거로 설정된 숫자일까요? 연간 누적 피폭량을 20밀리시퍼트로 정하고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씩 밖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3.8 마이크로시퍼트라는 수치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높은 피폭량입니다. 우선 전제가 된 연간 20mSv라는 수치 자체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누차 말했듯이 일본에서 일반 성인에 대해 법률로 허용된 피폭량이 연간 1mSv입니다. 성인보다 방사선에 대해 훨씬 민감한 아이들이 어째서 20배의 피폭을 받아야 합니까? 연간 20mSv란 수치는 원전 작업원에게서 백혈병이 발병한 경우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부 위원도 아이들은 어른의 절반 이하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문부 과학성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는 어른도 어린이도 원전 사고 후에는 1에서 20mSv의 피폭을 인정했다 라면서 뻔뻔스럽게도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문부과학성의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피폭을 강요하는 권리를 문부과학성이 어떻게 가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해외 과학자들도 매우 놀라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내각 관방 참여인 고사토 도시소 도쿄대 대학원 교수가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사임했을 정도입니다. 문부과학성은 기준을 넘은 학교에서는 운동장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양치질과 창문을 닫는 것을 장려하는 등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3.8 마이크로 시퍼트라는 숫자에는 방사성 물질을 몸속으로 섭취하는 내부 피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피폭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너무 심한 기준은 사고가 곧 해결된다는 엉성한 전망을 토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거나 대응에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오염 지역이 확대되고 오염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20mSv라는 기준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죽을 확률이 높다. 현재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피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리면 어릴수록 방사선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되풀이해서 태아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아이로 태어나며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세포 분열이 활발한 시기에 피폭을 당하면 방사선으로 손상된 유전자도 갈수록 복제됩니다. 그래서 소아암이나 백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방사선을 맞는 경우 어른보다 아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20, 30대 성인에 비해 아기의 방사선 감수성은 4배나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방사선의 영향은 적어집니다. 평균적인 방사선 감수성을 갖는 것은 30대 정도라고 하는데 서서히 방사선에 대해 둔감해져서 50대가 되면 방사선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고령이 되면 피폭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피폭을 줄이기 위해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른과 고령자들이 오염된 식품을 적극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 등은 철저히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잠정 기준치를 설정해서 그것을 넘은 식품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수준이 낮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식품 오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인들이 후쿠시마나 북간동 지방의 채소를 먹지 않으면 그 지역 농업이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업도 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나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염은 되고 말았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소련과 유럽의 식품들은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오염된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 정부의 수입 규제를 요구해서 일본은 세슘 마이너스 134와 137을 합쳐서 킬로그램당 370베크럴 이상의 것은 국내로 들이지 않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먹지 않는다고 오염된 식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자력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식량 부족 국가들로 갔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에너지를 쓸수 있는 사회가 마치 풍요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며 지역 농업과 어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원자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자력이 사고를 일으킨 오늘, 농업과 어업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버린다면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오염이라도 발생한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사실을 애매하게 숨기지 말고 명백하게 밝히게 해서 채소든 생선이든 제대로 유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는 가능한 한 안전이 확인된 것만을 먹이고 오염된 것들은 방사능에 둔감한 어른과 고령자들이 먹자는 것입니다. 피해를 후쿠시마 사람들에게만 떠맡기면 안 된다. 나는 40년 동안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내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안전하다고 계속 말해온 정부와 전력회사가 나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에게는 속은 사람 나름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책임은 중대하지만, 오늘날까지 원전을 용인해왔던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 사람들은 압도적인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과소지에 위험한 시설을 떠맡기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피해를 후쿠시마 사람들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언론들은 잠정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 소비자가 알수 있게 식품 하나하나에 오염도를 표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염도를 표시만 하면 개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먹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에 관계되는 기준을 남이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피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피폭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이것 말고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원자력은 친환경 뭐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광고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핵 폐기물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원자력을 만드는 데에도 그 석탄을 떼서 만드는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양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슷한 수치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것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과 석유의 매장량보다 우라늄의 매장량이 훨씬 작다는 것도 이 책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특히 어떻게 내 몸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왜 피폭이 위험한가, 그리고 아이들이 왜 피폭에 더 노출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섭고 섬뜩했던 것은 그 정부의 그런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골에서 전해져 오는 그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도 문제지만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 이제 피폭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리 원자력 1호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밀양 그 송전탑 분신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전기가 사실은 그쪽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에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정말 원자력이 필요한 것일까? 원자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책도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제 또그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읽은 부분에 뭐 대체 언론을 그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팟캐스트 중에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 언론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몰랐던 그 핵발전소나 여러 가지 그쪽 그 동향에 대해서 잘알수 있으니까,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노래 틀어드리는데, 그 노래는 모세, 완전한 세상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때문에 누구한테는 완전한 세상이겠죠. 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네, 그럼 이만 하고요. 모시라는 밴드의 완전한 세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사탕 하나를 입어. 잊을 수 없었던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